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어의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요르단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해 미군 3명을 사망케 한 무장단체에 대한 대응 방식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관련 무장단체에 대한 대응 방식을 결정했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인 언급 없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동에서의 확전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했습니다. 또한 이 공격에 이란이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는지 묻는 질문에는 무기를 공급했다는 측면에서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대통령 전용기 내에서 기자들에게 미국의 대응은 단계적인 접근 방식이 될 것이라며 한 차례의 행동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러 차례의 행동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세인 살람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은 31일 이란은 미국의 어떠한 위협에도 대응할 것이라고 국영방송을 통해 경고했습니다. 아미르 사이드 이라반이 유엔 주재 이란 대사도 성명에서 이란의 영토와 이익, 국경밖 이란인들에 대한 공격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요르단주 등 미군에 대한 공습의 주체로 지목된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 카타이브 헤즈볼라는 영내 미군에 대한 모든 군사작전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예멘 내 시아파 이슬람 무장 조직 후티 반군은 홍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미국과 영국 함정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겠다고 31일 경고했습니다. 후티 반군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예멘에 대한 공격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모든 함정들이 목표물이라며 자신들의 행위는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후티 반군의 이번 성명은 최근 미국과 영국이 예멘 내 후티 반군 장악 지역에서 발사를 준비 중이던 미사일 등에 대한 선제 타격을 실시하고 두 나라가 후티 반군 핵심 관리 4명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앞서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30일 보도자료에서 현지 시각 오전 11시 30분경 예멘 내 후티 반군 장악 지역에서 홍해상으로 대함 순항미사일 한 발이 발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홍해상에서 작전을 수행 중이던 미 해군 구축함 그레이블리함에 의해 성공적으로 요격됐으며 인명과 장비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중부사령부는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은 성명에서 이 미사일이 그레블리함을 겨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이 이루어지고 인도주의 위기 상황이 완화될 때까지 홍해를 통과하는 국제 상선들과 함정들을 계속 공격할 것이라고 위협해왔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병력을 철수하고 인질 석방을 위해 팔레스타인인 보안사범을 석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30일 방송연설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일시휴전 협상에 관한 언론 보도를 반박하며 이같이 밝히고 우리는 이 전쟁의 모든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는 전쟁을 끝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를 제거하고 인질 전원을 송환하는 것, 그리고 가자지구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특히 이스라엘이 구금 중인 수천 명 규모의 팔레스타인 보안사범들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면서 이들에 대한 석방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카타르, 이집트 당국자들이 마련한 일시 휴전안이 하마스 측에 전달된 가운데 나왔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가자 지구 내 인도주의 업무를 수행하는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UNRWA 조직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UNRWA 직원 12명은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등 최소 9개국은 이 기구에 대한 자금 지원을 일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UNRWA가 가자 지구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직원을 관리하는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은 역사적인 실수가 될 것이라고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30일 밝혔습니다. 번스 국장은 이날 외교 전문지 Foreign Affairs 기고문에서 올해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다며 미국이 이런 결정적 순간에 분쟁에서 벗어나 우크라이나 지원을 끊는 것은 역사적 규모의 자책골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일 목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해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오는 4월 한국의 국회의원 총선거를 겨냥한 도발을 벌일 것이라며 이에 총력을 다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미국 자동차 업체 포드사와 계약을 맺은 중국 업체들이 북한 정부 등과 연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10대 소년들이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12년 노동형을 선고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처벌의 가혹성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은 서쪽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더 짙어지고 강원도와 함남 등 영동 지역에는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한북김책은 새벽 한때 1에서 3cm 정도의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8도에서 영하 1도, 최고는 영하 12도에서 영상 5도 사이입니다. 동해 앞바다 물결은 1.5에서 4m, 서해 앞바다는 1.5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오는 4월 한국의 국회의원 총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도발을 벌일 것이라며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30일에 쏜 미사일이 기존의 순항미사일인 화살 2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이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연초부터 북한 정권은 도발을 계속하고 있고 민족 개념을 부정한 채 대한민국을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못 박았다며 반민족 반통일 행위이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고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올해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핵심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북한이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고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그리고 도발을 감행해 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앞서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을 주적으로 칭하며 완전 초토화 등을 언급했습니다. 북한은 또 올 들어 서해 완충구역 포사격, 고체연료 추진체계를 적용한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수중 핵무기체계 해일 5-23이라고 주장한 신무기 시험발사, 그리고 이딴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등 벌써 8차례 도발을 벌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안보 위기가 발생하면 민, 관, 군, 경이 협력하는 국가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번 회의가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북한에 대한 경고의 자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30일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이 화살 2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31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조선인민군은 1월 30일 조선 서해상에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 2형 발사훈련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해당 훈련은 군의 신속 반격태세를 검열하고 전략적 타격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으며 주변 국가의 안전엔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화살 2형을 통한 반격태세를 확인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이 미사일이 실전 배치 단계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국방대학교 권용수 명예교수입니다.
신속 반격태세 검열을 위한 훈련을 했다. 그런 발표문을 볼 때 화산 계열 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은 전력화 임박 또는 초기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조선중앙통신은 또 해당 미사일이 지면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초저고도에서 비행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사진에 따르면 미사일 동체는 어두운 바탕에 흰색 띠를 칠한 형태로 과거 공개된 화살 2형이 아닌 화살 1형과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기존 화살 2형은 흰색 바탕이고 탄두부에 체크 무늬를 그려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진에서 미사일 탄두 앞부분에서 예전에 화살 1형과 2형 발사 때 볼 수 없었던 검은색 원형 부분이 식별돼 목표부를 향해 유도 비행하는 데 필요한 광학 장치를 탑재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화살 1형과 화살 2형을 엄격하게 구분짓기보다 두 기종을 모두 지속적으로 개량하면서 이번에 저공 비행 능력과 유도 기능을 보여주려 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4일과 28일 연이어 신형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 미사일이라고 밝힌 불화살 3-31을 지상과 해상에서 시험 발사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화살 2형은 지상과 함정에서 발사할 수 있는 순항 미사일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의 지난해 연말 당 전원회의 때 지시에 따라 핵무력 고도화의 방향을 발사 플랫폼을 다양화하는 쪽으로 전환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라는 것이 지상 중심의 탄도미사일에 집중해 왔다면 이제 전술핵도 일정 부분 배치된 상태고 하니까 플랫폼을 확대시켜서 한미에 비해서 절대적 열세에 있는 해상과 공중에 있어서의 일정한 억제력을 확보한다. 이게 이제 큰 틀에서의 흐름으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 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당 전원회의 5일차 회의에서 발표한 보고에서 해군의 수중과 수상 전력을 제고하며 국방력 발전 5대 중점 목표 수행에서 미진된 과업을 빠른 기간 안에 집행하는 것을 중심 과업으로 제시했습니다. 민간연구기관의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새로운 핵무력을 과시하는 도발을 이어가면서도 반격태세 검열이라든지 주변국 안전에 부정적 영향이 없다는 등의 절제된 표현을 쓰고 있다며 자신들의 행동이 방어적이고 정당한 행동임을 강변하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전시고 한미가 끊임없이 북한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상황에서도 김정은은 이걸 즉각 대응하고 반격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내외에 과시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박원근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북한의 이 같은 자기 정당화 논리는 향후 도발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의 열악한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핵무기 고도화와 민생 회복을 동시에 추구할 만한 역량이 없다며 그럼에도 북한이 1월 한 달간 보인 일련의 도발은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을 쥐면서 내부 동요를 막아야 하는 조급함에서 비롯된 무리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미국 자동차 업체 포드사와 계약을 맺은 중국 업체들이 북한 정부 등과 연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드사가 북한 정부를 대신해 제재 회피 활동을 촉진하는 중국 회사와 거래하는 것은 비양심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갤레거 하원 의원과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 하원 의원이 바이든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 포드 자동차의 미시간 배터리 공장 계획에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 업체 4곳을 조사하고 제재를 부과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갤러거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원 중국공산당 특별위원회, 중국 독일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두 의원이 지난 20일 이런 내용의 서한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닛 옐런 재무장관, 그리고 진아 레이몬도 상무장관에게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포드사가 계획 중인 배터리 공장 건설과 관련해 중국 군대, 북한 정부, 중국 공안부에 동일한 유형의 정보기술 도구를 공급하는 최소 4개 중국 기업의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계획이라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포드사가 미국 미시간주에 설립할 계획인 이 공장은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 KATL이 제공한 기술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지난해부터 일부 의원들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특위와 로저스 의원이 위원장인 에너지 상무위는 포드사가 제출한 계약 관련 기밀 기록을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했고 해당 중국 기업 네 곳의 이름은 서한에서 검은 줄로 가려졌습니다. 위원회가 검토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중국 기업 중 한 곳은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 대상인 북한 만수대 창작사의 해외 법인, 만수대 해외 개발 회사 그룹 및 북한 외무성 등과 연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해당 중국 업체가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기업에 IT 및 온라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기업 중 한 곳은 SJPA라며 SJPA는 북한 정부가 완전히 통제하는 자회사인 만수대 해외개발회사 그룹이 제조한 제품을 판매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위원회가 검토한 추가 정보에 따르면 SJPA는 북한 외무성 및 기타 제재 대상인 북한 정부 관계자들과도 협력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포드사가 북한 외무성 제재 회피 활동과 연관된 클라우드 통합 및 데이터 제공 업체를 사용하는 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포드사 공장은 가동되기도 전에 전체 보안 시스템이 이런 소프트웨어에 의해 손상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포드사가 북한 정부를 대신해 제재 회피 활동을 촉진하는 중국 회사로부터 중요한 IT 기반 시설을 구매하는 건 비양심적이라며 이는 심각한 사이버 보안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관들이 내달 5일까지 포드사와 연관된 해당 중국 기업을 제재 및 수출 규제 대상에 올렸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밖에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이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지원하는 해당 중국 기업의 IT 제품 판매와 이전, 수출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의원들은 포드사의 제임스 팔리 주니어 회장 겸 최고 경영자에게도 지난 20일 별도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의원들은 이 서한에서 포드사가 CATL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후에 시행한 기업 실사에 대해 말할 수 있는 회사 관계자가 인터뷰에 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VOA는 재무부와 국무부, 상무부의 해당 서한에 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의회 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포드사의 배터리 공장 계획이 미국의 세금 보조금이 중국으로 들어가게 하고 포드사가 중국 기술에 의존하게 한다는 우려로 수개월 동안 이 계획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포드사는 정부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포드사는 30일 서한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사업 전반에 걸쳐 모든 정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항상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적 요건 외에도 포드사의 공급업체는 인권보호를 포함한 우리의 높은 기준과 행동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그들이 협력할 수 있는 공급업체에도 이런 요건을 확대 적용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포드사가 전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이 공장 프로젝트에 대한 위원회의 이해를 돕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최근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북한의 10대 소년들이 12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영상이 공개돼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 10대 소년들이 12년 노동형을 선고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30일 해당 영상에 대한 회의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단순히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했다는 이유로 이 아이들에게 가해진 처벌의 가혹성과 기간에 대한 소식들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 정부가 국제 인권 공약을 준수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며 또한 북한 당국이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규제법을 폐지할 것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발표된 지 거의 10년이 지났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은 계속 악화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의 샌드연구소는 최근 평양의 16살 소년들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유포했다는 이유로 지난 2022년에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는 영상을 입수해 자체 유튜브 채널과 영국 BBC 방송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평양시가 학습재강용으로 배포한 이 영상엔 머리를 완전히 밀고 손목에 수갑을 찬 채 죄수복을 입고 끌려나온 16살의 어린 리모군과 문모군이 공개 재판을 통해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소년들은 평양 삼마 고급 중학교 학생들로 화면엔 수백 명의 학생들이 이들을 지켜봤고 영상 속 아나운서는 소년들이 썩어빠진 괴뢰 문화를 시청하고 유포해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에 따라 처벌됐다며 모두 괴뢰 문화 오염자들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앞서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지난해 취임 직후 발표한 다섯 가지 중점 계획에서 가장 먼저 대북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반동사상문화법 등 북한 정권의 주민통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었습니다. 터너 특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김정은은 고립된 북한에서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가장 우선적 목표로 한국 등 동맹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북한 주민들이 바른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인권기구의 리 스트로셀 대변인도 29일 VOA에 이 영상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이 2020년에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개인의 정보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동은 국제법에 따라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며 우리는 북한 당국이 1990년 자발적으로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니스 김영권입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30일 조태열 한국 신임 외교장관을 만나 미한 동맹과 미한일 3국 협력 그리고 북핵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 장관이 취임 후 한국에 주재하는 외국 대사 가운데 골드버그 대사를 가장 먼저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조 장관은 지난해 미한동맹 70주년을 계기로 미한 간의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화됐다고 평가하고 올해도 미한동맹의 발전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자고 했습니다. 또 올해가 미한일 정상회의 출범 30년이 되는 해라면서 지난해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미한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한일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미한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덕분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미한일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과 골드버그 대사는 또 북한이 한반도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긴밀한 양국 공조와 연합 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양국이 단합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한편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습니다. 또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은 국제규범 위반이자 세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양국이 국제사회와 공조에 계속 엄정하게 대처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 밖에 골드버그 대사는 미국은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에 활발히 기여하고 있는 점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한국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미국의 전직 국무장관, 국방장관들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의 무기 거래와 연대 강화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이 중국 공산당 저지에 초점을 맞추며 한국 등 동맹들과의 연대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중앙정보국 CIA 국장과 국무장관을 지낸 마이크 폼페오 전 장관은 30일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베네수엘라가 전 세계에 위험한 모델을 강요하는 새로운 악의 축을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전 장관은 이날 미국과 중국 공산당 간 전략 경쟁에 관한 미 하원의 특별위원회, 미중 전략 경쟁 특위가 주최한 권위주의 연대, 미국의 적들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지원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이같이 규정했습니다. 폼페오 전 장관은 새로운 악의 축 국가들이 강요하는 위험한 모델은 개인과 종교의 자유가 국가에 의해 축소되고 통제되며 이웃 국가를 침략하고 강압과 학대를 일삼고 경제 식민주의가 일반화되는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세상에서 미국 국민들은 훨씬 덜 번영할 뿐 아니라 훨씬 덜 자유로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전 장관은 또 이날 청문회에서 현재 인도태평양을 비롯해 중동, 우크라이나, 남미에서 분쟁이 일어나거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한반도 상황도 언급했습니다.
We've got deterrence lost in Europe. We have deterrence lost in the Middle East. We are on the cusp of losing that very deterrent model in Asia as well.
미국은 유럽과 중동에서 억지력을 잃었다며 아시아에서도 억지력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거나 이미 잃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고 폼페오 전 장관은 말했습니다. 이어 내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한국과 평화 통일에 대한 열망이 전혀 없다고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1월 15일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를 열고 북한 헌법에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과 같은 표현을 삭제하고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육한다는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폼페오 전 장관은 러시아, 이란, 북한, 베네수엘라 정권이 자신들의 존속을 중국 공산당에 의존하고 있다며 북한이 최근 중국과 관계 강화 의지를 밝힌 내용도 소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보낸 신년사에서 북한이 중국과의 협력 증진에 전념하고 있다고 다짐했다고 폼페오 전 장관은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 공산당에 대응하고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을 저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강력한 경제와 강한 군대를 갖춘 미국이 침략을 억제하고 자유를 도모하며 자유시장을 육성할 때 미국이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번영하며 안전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구선의 연방 하원의원 출신으로 클린턴 행정부 때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냈고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중앙정보국 CIA 국장과 국방장관을 역임한 파네타 전 장관도 이날 청문회에서 세계 각국의 독재자들이 점점 더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The bottom line is we are facing an increasingly aligned group of autocrats around the world. The fact is that They are now having dual use technologies.
파네타 전 장관은 전 세계 독재자들이 더 연대하는 것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다며 러시아, 이란, 중국과 북한 사이에 이중 용도 기술이 전파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네타 전 장관은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에서는 이들 나라들 간 무기 거래도 언급했습니다. 파네타 전 장관은 이어 독재자들의 연대는 골칫거리이지만 미국과 동맹, 파트너 연대의 힘, 깊이, 폭에 비할 수 없다며 이러한 도전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동맹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다자협의체 쿼드, 동맹인 일본, 한국과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파네타 전 장관은 CIA 국장과 국방장관으로 재임할 당시 시진핑 주석과 여러 차례 만났다며 미국과 협력 의지를 보였던 당시에 비해 시 주석이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 번은 시 주석이 미국이 태평양으로 전력을 재조정하는 데 대해 비판적이었다며 이에 미국은 태평양 국가이기에 태평양에 주둔할 권리가 있다고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I remember one conversation where he was being critical that we were rebalancing our force to the Pacific. And I said, look, we're a Pacific power.
이어 중국은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어떻게 협력할지, 어떻게 항행의 자유를 유지할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며 시 주석이 이에 대해 함께 협력하면 평화와 번영을 진전시킬 수 있다고 답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파네타 전 장관은 그것이 내가 만난 시진핑이었지만 이제 그가 바뀌었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갤러거 미중 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북러 무기거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갤러거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푸틴은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구매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북한은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1,000개가 넘는 컨테이너 분량의 군사 장비를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 러시아, 북한은 중개자를 통해 하마스 등 이란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 드론을 포함한 무기를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갤러거 위원장은 한때는 소수의 불량 권위주의 지도자들이 문제를 일으켰었는데 이제는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하나의 축으로 보인다며 시진핑, 푸틴, 아야톨라 하메네이, 김정은, 하마스 등 권위주의 지도자들이 우리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동맹, 미국의 가치에 대한 핵심적이고 폭력적인 충동의 다른 얼굴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동맹을 지원하며 권위주의적 연대를 억제하기 위해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갤러거 위원장은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쇼텔 브라운 의원은 중국 공산당이 러시아, 북한, 이란과 같은 억압적인 국가들을 점점 더 많이 지원하고 있다며 경쟁의 소용돌이를 피할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However, there must be other ways to avoid a spiral of competition in which the CCP increasingly supports oppressive states like Russia, North Korea, and Iran.
브라운 의원은 미국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의 수호자로 남아야 한다며 일본, 한국, 타이완 등 그 어떤 곳에 민주주의가 위협받더라도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미국의 도덕적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가 우크라이나 지원이 포함된 새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제이크 오첸클로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칭찬했다며 전임 행정부가 독재자의 편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모범을 보이고 있을까요? 라고 폼페오 전 장관에게 물었습니다.
Also missing from your remarks, these regimes have an ally in Donald Trump. Just this month, Donald Trump praised Kim Jong-un at a rally in New Hampshire, referring to him as, quote, a tough, smart guy.
오첸클로스 의원은 폼페오 장관이 발언해서 이들 국가들의 동맹은 도널드 트럼프라는 점을 뺐다며 이번 달에만 해도 트럼프는 뉴햄프셔주 대통령 선거 예비 경선 유세에서 김정은이 터프하고 똑똑하다고 칭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1일 뉴햄프셔주 클레어몬트 유세와 이번 달 아이오와주 인디애놀라에 있는 심슨 대학에서 가진 유세에서 김정은이 똑똑하고 터프하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에 대해 3년 전에는 세계가 지금보다 더 안전했다며 유럽 침공과 아프가니스탄 실패 등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억지 모델을 구축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2019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진입 사건에 가담한 크리스토퍼 안 씨의 유죄 여부를 놓고 변호인과 검찰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안 씨 측은 적대국을 상대로 한 행동은 처벌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미국 법에도 저촉되는 범법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29일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은 크리스토퍼 안 씨가 미 보안국을 상대로 제기한 인신보호 청원에 대한 심리를 26일 개최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19년 2월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침입해 납치극을 벌인 혐의로 지난 2022년 5월 스페인 신병 인도 결정을 받았으며 이후 미 보안국을 상대로 인신보호 청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인신보호 청원은 구금의 적법성을 법원이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로 최초 1심에 대한 항소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안 씨 측은 최초 자신의 구금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1심 자체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날 심리는 4차례 연기 끝에 개최된 것입니다. 또 안 씨가 최초 스페인 대사관에 침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4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재판 절차가 이처럼 더디게 진행되는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심리에는 미 보안국을 대리해 재판에 나선 연방검찰과 안 씨의 변호인 3명이 출석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신병 인도의 기본 조건 중 하나인 쌍방 가벌성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심리 당일 재판부에서 띄운 슬라이드 사진을 29일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안 씨의 행위가 왜 쌍방 가벌성 원칙에 해당하는지 등이 설명돼 있습니다. 쌍방 가벌성 원칙은 피의자의 범죄 행위가 신병 인도 청구국과 피청구국 모두에서 위법일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미국과 스페인의 형사법 모두 안 씨의 혐의를 처벌하고 있다는 내용을 슬라이드에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 스페인에선 불법 침입 혐의가 최대 2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인데 미국에서도 최대 6년형으로 해당 범죄를 다스린다는 논거를 제시하며 안 씨의 구금과 신병 인도의 합법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안 씨의 변호인단이 검찰의 이 같은 논리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안 씨의 이런 행위가 적국인 북한을 상대로 한 것인 만큼 미국에서 범죄로 처벌될 수 없다는 논리를 또다시 내세웠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의 페르난도 에닐 로차 판사는 지난해 1월 미북 간 군사적 충돌 이후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다며 적대국에 대한 미국인의 행위가 미국에서도 범죄로 인식되는지를 변호인과 검찰 측에 공개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안 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이 같은 질문을 바탕으로 미북 관계와 북한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북한 관리 혹은 외교관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논리를 펼쳐왔습니다. 재판부가 직접 안 씨의 행동을 범죄로 해석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건데 미국 검사 출신인 정홍균 변호사는 당시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재판부가 미북 관계의 성격을 고려 대상으로 제기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만일 그 두 국가 간에 이 특정한 범죄 행위에 대한 공동인식이 결여됐을 경우에는 신병인도 자체에 대한 무리가 따르게 되겠죠. 크리스퍼 안의 행위가 미국에서도 동일한 형사적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분석함에 있어서 현재 미국과 북한의 국제 관계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주문이 여기 붙었다는 것이 참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 씨 사건에 대해 미국 재판부가 이례적 의견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최초 안 씨의 사건을 담당했던 진 로젠블루스 판사는 지난 2022년 5월 안 씨의 스페인 신병 인도를 승인하면서도 별도의 결정문을 통해 자신의 결정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안 씨가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살해당할 위험이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수용하면서 자신의 결정이 법리적 판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안 씨의 구금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안 씨의 스페인 신병 인도는 취소됩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안 씨는 구치소로 옮겨져 신병 인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 국무장관에겐 미국 시민의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안 씨의 신병 인도를 반대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때는 법원의 명령과 관계없이 안 씨는 스페인으로 향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 씨 측 변호인은 안 씨가 지난 2017년 피살된 김정남의 아들이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조카인 김한솔의 탈북을 도왔다는 이유로 북한의 암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1월까지 국토안보부에 근무한 이언 브레크 전 법무담당관 대행은 지난해 재판부에 제출한 서한에서 당시 국토안보부는 다른 정부 부처와 안 씨의 스페인 신병 인도를 피할 수 있는 잠재적 방안을 협의 중이었다며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안 씨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체코와 폴란드가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적인 무기 거래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진호 기자입니다.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략을 받은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체코는 29일 북러간 무기 거래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동맹들과의 협력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체코 외교부는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열렬한 지지자로 남을 것이라며 다른 어떤 행위자도 러시아의 혐오스러운 제국주의적 침략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동맹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체코 외교부는 앞서 지난 9일 유럽연합, 폴란드, 미국, 한국, 일본, 영국 등 48개국과 함께 발표한 공동성명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당시 체코 등은 북러 무기 거래를 강력히 규탄하는 공동성명에서 이런 무기들의 이전은 우크라이나인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며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 조정관은 4일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12월 30일과 1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데 실제 북한으로부터 제공받은 미사일을 사용하며 미사일과 발사대, 미사일 낙하 지점이 표시된 사진 자료를 함께 공개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9일 브리핑에서 러시아군이 1월 6일 또다시 우크라이나로 북한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도 미국 정부가 2주 전 관련 정황을 공개한 이후로도 러시아가 북한산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사용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 등 군사협력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외무부도 29일 북러 간 무기 거래에 관한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폴란드는 미사일 기술을 포함해 북한에서 러시아로의 불법적인 무기 이전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행위들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는 특히 러시아의 침략에 대비해 군 현대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를 위해 한국과 다양한 국방협력과 방산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서 폴란드 외무부 대변인은 BOA에 안보는 폴란드에 있어서 여전히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특히 동쪽 이웃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노골적인 침략 측면에서 더욱 그렇다고 밝혔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 라진항을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이후 이곳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대형 선박이 이틀 연속 포착됐는데 1월 한 달 동안 적어도 9척이 드나들었습니다. 함자 기자입니다.
북한 라진항 부두에서 110m 길이의 대형 선박이 포착됐습니다. 이 일대를 촬영한 28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나타난 이 선박 바로 앞 부두엔 화물이 차 있는 약 100m 길이의 컨테이너도 놓여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를 싣기 위해 입항한 선박으로 추정됩니다. 하루 전인 27일에는 또 다른 선박 한 척이 한때 중국 전용으로 분류됐던 항구에 입항했습니다. 이 선박 옆에서도 길게 늘어선 컨테이너가 포착됐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 이상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라진항에 약 6m 표준 규격의 해상운송 컨테이너 300여 개가 적재된 장면을 찍은 위성사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백악관은 라진항에 선적된 컨테이너가 러시아 선박에 실려 러시아 항구로 옮겨진 뒤 열차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한다고 전했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대형 선박이 북한 무기가 실린 컨테이너 선적을 위해 입항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이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하기 직전까진 라진항을 드나드는 선박이 사실상 전무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움직임입니다. 뷰인은 라진항을 촬영한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지난해 8월 26일 최초 선박 포착 이후 2023년 말까지 이 일대를 출입한 선박을 26척으로 추산했습니다. 올해 들어선 지난 24일까지 7척의 입항을 확인했는데 27일과 28일 새로 발견된 선박을 더하면 1월 한 달 동안 이곳을 드나든 선박은 9척으로 늘어납니다. 새해 첫 달부터 약 사흘에 한 척꼴로 수상한 입항과 선적 움직임을 노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1718호 등 다수의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와 군사협력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인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서기관은 지난해 열린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한 미국의 주장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이는 존엄 높은 유엔 회원국인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정치적 동기에 의한 허위 정보 캠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In addition, we categorically reject the US allegation of the alleged DPRK Russia arms dealings. It is a politically motivated.
러시아도 같은 회의에서 북러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적에 대해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양자 관계 발전과 관련한 미국과 그 동맹의 추측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공화당의 조 윌슨 하원 의원이 최근 한국을 방문해 정재계 인사들과 만나 안보 및 경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윌슨 의원은 26일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한국 방문 기간 중 정부와 군 고위 관리들 그리고 재계 지도자들을 만나 미한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며 안보와 경제 문제부터 인적 교류 및 사우스캐롤라이나 내 투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태평양에서 가장 움직임이 활발한 미 육군 비행장이자 주한미군의 중심지인 캠프 험프리스도 방문했다며 그곳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 출신 군인들을 만나게 돼 감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윌슨 의원은 하원 군사위 소속 중진 의원으로 하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윌슨 의원은 지난주 방한 중 한국의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진표 국회의장 등과 만나 미한 동맹 발전 방향과 영내 안보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특히 신원식 국방장관은 윌슨 의원을 접견한 자리에서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미 의회 차원의 관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윌슨 의원은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윌슨 의원은 또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민주당의 제리 코널리 하원 의원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한 제재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하원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고 현재는 본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기금 지원을 받는 북한 인권 증진과 정보 유익 관련 단체들이 워싱턴에 모여 그동안의 성과와 활동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나흘 동안 진행될 회의에는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참석해 미국 정책과 책임규명 의지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30일 북한 관련 인권과 자유증진, 책임규명, 정보 유입 활동 등을 하는 단체들을 초청해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국이 주관한 이번 회의는 나흘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미국과 한국, 캐나다, 영국에서 활동하는 10여 개 단체 관계자와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 등 4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의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는 이날 BOE에 참석 단체는 모두 미국 정부에서 기금을 받는 단체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이 회의 배경과 목적 등에 대한 질의에 30일 오후 현재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BOE가 입수한 회의 일정을 보면 민주주의 인권노동국은 단체 관계자들에게 미국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과 법적 책임규명, 해외 파견 북한 정보기술, IT 근로자 관련 정책을 설명하는 시간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기금의 우선순위와 수혜 단체들의 프로젝트 소개, 평가 보고,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옹호 활동과 성공 사례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특히 회의 주제 중 하나로 인권 증진을 위한 북한 주민과 탈북민 중심화 순서를 마련해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중시하는 유엔 인권기구와 보조를 마쳤습니다. 이번 회의엔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을 하는 단체장 등 탈북민 여러 명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국은 지난해 12월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기금 공모에서 북한 안팎으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하는 활동에 최소 10만 달러에서 최대 15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 증진을 위한 활동에 최소 10만 달러에서 최대 125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국무부와 미국 민주주의 진흥재단 NED를 통해 북한의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책임규명, 자유로운 정보 흐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구체적인 지원 규모에 대한 BOE의 질의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BOE가 지난 10년간 지원한 액수와 국무부 공고를 확인한 결과 해마다 수백만 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국은 전 세계 지원 기금과 관련해 홈페이지를 통해 DRL, 즉 민주주의 인권노동국은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걸 사명으로 삼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고 민주적 제도를 지원하고 강화하며 인권을 증진하고 잔악행위를 방지하며 폭력적 극단주의에 맞서 싸우고 이를 예방하며 전 세계 시민사회를 구축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인권 침해가 심각한 국가, 민주주의와 인권 옹호자들이 압박을 받고 있는 국가, 정부가 비민주적이거나 과도기에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활동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 정부로부터 기금을 받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미국 민주주의 진흥재단은 지난 2023년 회계연도에 북한 관련 기금으로 30여 개 프로젝트에 430만 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ED 관계자는 BOE에 이같이 밝히고 2023에서 2024 회계연도에도 북한과 관련해 비슷한 금액이 책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8년 회계연도 예산 230만 달러에서 거의 두 배가 증액된 것입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서쪽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더 짙어집니다. 강원도와 함남 등 영동 지역은 5에서 10cm, 많은 곳은 15cm 정도 눈이 내리겠습니다. 한북김책은 새벽 한때 1에서 3cm 미만의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8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는 영하 12도에서 영상 5도 사이입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와 기온 보겠습니다. 평안남북도 흐립니다. 양덕은 오전 한때 눈 내리는 곳이 있겠고 양덕과 남포에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영하 9도, 낮 최고 0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영하 13도, 낮 최고 영하 4도입니다. 황해남북도 구름 많거나 흐립니다. 해주와 용현 지역으로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개성의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영상 5도. 사리원은 아침 최저 영하 8도, 낮 최고 영하 1도입니다. 자강도 구름 많습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 영하 26도, 낮 최고 영하 7도. 강계 아침 최저 영하 22도, 낮 최고 영하 7도입니다. 강원도 흐리고 원산과 장전은 눈이 많이 내리겠고 바람도 많이 불겠습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 영하 1도, 낮 최고 영상 1도. 평강은 아침 최저 영하 7도, 낮 최고 영하 4도입니다. 함경남북도 청진과 선봉은 맑겠고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구름 많거나 흐리고 눈 내립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영상 2도. 청진은 아침 최저 영하 11도, 낮 최고 0도입니다. 양강도 구름 많습니다. 해산의 아침 최저가 영하 28도, 낮 최고 영하 10도. 삼전은 아침 최저 영하 28도, 낮 최고 영하 12도입니다. 동해산 구름 많고 가끔 비나 눈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이 1.5에서 4m, 먼바다 5m로 오전에 물결이 높겠고 서해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앞바다 물결 1.5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뉴스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VOA 아침 방송 청취를 위해서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주파수를 맞추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도성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뷰의 세계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신종 마약 펜타닐 등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출범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30일 보도자료에서 양국이 이날 펜타닐 등 불법 합성 마약의 세계적 제조와 밀매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 미중 마약 대응 실무그룹을 출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실무그룹 출범은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양국 대표단이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관련 법 집행 조치에 대한 조율과 마약 제조용 화학물질과 제조 장비의 오용 문제 해결, 국제 범죄 조직망에 의한 불법 자금 조달 등 목표 설정과 이와 관련한 다자간 토론 참석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 대표로 회의에 참석한 제니퍼 다스칼 백악관 국토안보 부보좌관은 31일 회의가 실질적이었다면서도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양국의 이번 협력 재개는 쉽게 이뤄진 것이 아니라면서 미국이 마약 문제와 관련해 같은 방향으로 중국과 협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양국의 마약 관련 협력은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중국이 반발하면서 잠정 중단됐다가 이번에 재개된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 국방 소장이 31일 회담을 갖고 국방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중국 국방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둥진 국방장관은 이날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의 화상회담에서 양국군이 국제안보와 안정유지에 더 큰 역할을 하기 위해 양국 군사관계를 더욱 높은 수준에 도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둥 보장은 또 중러 두 나라군이 국제적 도전들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상호 전략적 신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둥 보장의 이날 회담은 지난달 29일 취임 뒤 첫 공개 활동입니다. 쇼이구 장관도 양국 정상의 방향 설정과 인도하에 양국 관계는 역사상 가장 좋은 수준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또 양국이 협력해 군사협력 분야와 방식을 혁신하고 양국과 양국군의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릴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무제한적 파트너십을 선언한 가운데 지난해 10월 한반도 인근에서 공중해상연합훈련을 실시하는 등 유대를 과시해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요르단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해 미군 3명을 사망케 한 무장단체에 대한 대응 방식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관련 무장단체에 대한 대응 방식을 결정했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인 언급 없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동에서의 확전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했습니다. 또한 이 공격에 이란이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는지 묻는 질문에는 무기를 공급했다는 측면에서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대통령 전용기 내에서 기자들에게 미국의 대응은 단계적인 접근 방식이 될 것이라며 한 차례의 행동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러 차례의 행동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세인 살람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인 31일 이란은 미국의 어떠한 위협에도 대응할 것이라고 국영방송을 통해 경고했습니다. 아메리 사이드 이라바니 유엔 주재 이란 대사도 성명에서 이란의 영토와 이익, 국경 밖 이란인들에 대한 공격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요르단 주둔 미군에 대한 공습의 주체로 지목된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 카타이브 헤즈볼라는 역내 미군에 대한 모든 군사작전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예멘 내 시아파 이슬람 무장 조직 후티 반군은 홍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미국과 영국 함정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겠다고 31일 경고했습니다. 후티 반군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예멘에 대한 공격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모든 함정들이 목표물이라며 자신들의 행위는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후티 반군의 이번 성명은 최근 미국과 영국이 예멘 내 후티 반군 장악 지역에서 발사를 준비 중이던 미사일 등에 대한 선제 타격을 실시하고 두 나라가 후티 반군 핵심 관리 4명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앞서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30일 보도자료에서 현지 시각 오전 11시 30분경 예멘 내 후티 반군 장악 지역에서 홍해상으로 대함 순항미사일 한 발이 발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홍해상에서 작전을 수행 중이던 미 해군 구축함 그레이블리함에 의해 성공적으로 요격됐고 인명 장비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중부사령부는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은 성명에서 이 미사일이 그레블리함을 겨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